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모든 그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하나님 진노를 사는 것이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베푸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모든 내막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배우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후에 내려오지 아니한다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아론이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모세 대신에 이제 자기들과 함께하고 또 자기들을 인도해 줄 신이 있다. 이것으로 인한 안도감으로 즐기는 것이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대대로 여호와를 섬겨왔는데 그 섬겨왔던 여호와를 버리고 진짜 송아지를 어떤 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 신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아지는 자기들 방식으로 그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자기들 방식으로 만들어낸 게 송아지입니다. 그 인간의 방식, 그게 뭔가 하면은 결국 보이는 것이 있어야 이제 안심을 하겠다는 것이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신을 섬기겠다는 것이 인간의 이제 방식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냥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이 우리의 신이다 들었을 것이고 또 섬겨왔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알지를 못한 채 말 그대로 막연하게 우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 이렇게 간주하고 믿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나타나고 그 모세가 바로를 이기고 또 자기들 애굽에서 이끌어 나갑니다. 그걸 통해서 자연히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게 되어진 것이죠.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었지만은 의지하는 건 눈에 보이는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아니하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따로 이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7절에서 부패하였다. 이스라엘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9절에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부패했다 또 목이 뻣뻣하다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위한 신을 찾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신을 찾는다. 자기를 인도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목이 뻣뻣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본질이고 목적이고 뜻이라, 종교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얘기할 때는요,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주신다, 이걸 포기를 하지를 아니한다면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종교의 범주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참된 복음의 기독교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의 기독교에는 인간의 뜻과 계획은 정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공통된 본질 그대로 날 위해서 신을 찾는 그게 나와 있다면은 종교 범주에 속한 그런 기독교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분별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종교의 범주에 속한 기독교에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다른 종교와 똑같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인간의 종교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인간 신을 만들어낸 것인데 또 자기 방식으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어낸 그 본질, 그 속성과 똑같은 것이란 얘기죠. 그런 점에서 종교가 아닌 참된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너라고 하는 건 모세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왜냐면은 자, 이스라엘을 진멸하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을 당해서 사라지고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느냐? 근데 이런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다시 모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번성케 하겠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고 이방 나라를 대신 끌어다가 모세를 왕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도 분명히 아니란 얘기죠. 근데 모세를 큰 나라에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아니 이스라엘이 진멸하고 없는 상태에 어떻게 모세가 큰 나라가 되는가, 이런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뜻이 아닌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람 후손인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하신 것과 전혀 맞지 않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으로 살게 한 것은 일단 우리가 덮고서라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과 안 맞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멸해버리면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 말씀 물건 아니게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진멸해 버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하시고 다시 본문에서는 모세를 또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나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강대한 나라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뭔가 세우려고 하신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룬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그 나라. 그건 이방 나라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지금 세우겠다. 그런 나라를 큰 나라 되게, 강대한 나라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한 다음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의인 50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쭉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의인 10명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심판이 마땅한 나라라 할지라도 의인이 있으면은 그 의인 때문에 심판서 건진받고 산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50그리 좋다, 뭐 40그리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의인만 있으면은 의인 때문에 심판이 당연하라 하지만 내가 건져주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두 종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나라가 있습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똑같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진미를 받을 나라인데 의인이 있기 때문에 사는 나라.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구하고 있는 거 좀 기도해야 되고요. 자,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그 백성을 진멸해버리면 애굽이 조롱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고 그런 악한 의도로 애굽의 인도에 내었다는 그런 조롱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심판하는 조롱을 이제 하고 있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모세가 말하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놓고 진멸해버린다. 죽이려고 이끌어내었다. 그런 악한 의도로 했다. 이런 조롱,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 이런 이제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변덕을 부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렸다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고 해야 돼요. 마음이 달라졌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에 대한 진노를 했습니다. 진노했다가 그 진노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면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기 말이 맞습니다. 화를 냈다가 화가 사라져요. 그 변덕이란 말이에요. 화 냈다 웃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게 변덕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예요. 뜻을 돌이켰지만은 진노가 어떤 이스라엘 기뻐하는 것으로 뒤바뀐 게 아닌 겁니다. 진노는 그대로예요. 다만 진멸하겠다는 그 뜻을 돌이킨 거란 말입니다. 진멸하겠다는 뜻을 돌이킨 것이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는 그대로다. 진노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비록 진멸하겠다는 뜻을 돌이켰지만은 진멸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뜻을 돌이키시고 진멸당하는 게 마땅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시는 것, 이걸 두고 하나님의 자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하실 일은 진멸이에요. 죄에 대한 진노는 진멸의 결과인데 진멸하겠다 뜻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모세 간구로 인해 하나님 뜻을 돌이켰죠. 이스라엘은 이런 내막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들은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를 자기들을 진멸하기로 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걸 몰라요. 진멸당할 뻔했는데 모세로 인해서 뜻을 돌이키심으로 살았다. 전혀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있죠. 그들은 그저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을 뿐이지 자기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즐기고 섬기는 이 행태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진멸당하는 길로 지금 나고 있는 걸 결과 된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하고 즐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령 하늘에서 벼락을 막 치면서 야단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왜 우상 섬기는가 이렇게 막 경고하시고 막 그러신다면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일을 그만둘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좀 내리거나 하시면은 정신 차리고 죄를 짓지 않을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그냥 둔다 하실지라도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떤 죄 조치를 취하거나 하시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게 일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게 좋을 건데 왜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것에 뜻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 제가 이걸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막아서 죄를 짓지 않는 자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일하신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생각한다면은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인간은 막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사탄을 진멸을 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창조한 세상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뭐 잘 유지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도 가만히 계세요.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에도 그냥 두고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을 때 자 벼락을 쳐가지고 하나님 경고를 하신다고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인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죄를 짓는 걸 뭔가 삼가하는 그런 인간이 된다고 하자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이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부패했다, 목이 뻣뻣하다 이것은 행동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 상태가. 목이 뻣뻣하다고 해서 뭐 목을 구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을 굽힐 줄 모르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만드는 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한 신을 찾는, 결국 자기의 복을 위한 신을 찾는 이 고집을 인간은 굽히지를 않습니다. 신은 늘 우리를 도와줘야 돼. 이 생각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이고 먹이 뻣뻣하다. 자기를 위한 고집을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모든 인간이 부패한 존재이고 먹이 뻣뻣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어떤 죄가 된 행동을 삼가하고 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그 마음이 변화지는가? 전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자,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잠잘 때에는 죄가 없는 자인가? 죄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잠잘 때에는 욕심을 내는 것도 없고 화를 내는 것도 없고 뭐 시기하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잠잘 때는 죄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죄를 행동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잘 때는 죄가 없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는 재림할 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되어 천국 간다 뭐 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착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착하게 보는 것을 하나님 착하게 볼 것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낸 신자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 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기의 죄 가운데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떤 죄의 문제를 행동에서 두고 판단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의 오해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죄를 행동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럼 잠잘 때는 뭐냐? 이런 어떤 논리의 모순됨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는.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은 진노의 대상이다. 인간은. 오직 그 사실만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진노의 대상이고 진멸당할 존재인데 진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인데 중요한 것은 진멸하지 않으신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진멸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진멸하지 않냐는가.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진멸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이스라엘이 진멸당함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닥칠 일이 진멸인데 그 진멸이 거두어진 거란 얘기입니다. 진멸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하고 있던 것은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모세가 함께 간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뜻을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스라엘 여전히 송아지를 가지고 숨기고 있어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진멸당하면서 진멸 뜻을 거두었는데 그 순간 이스라엘이 회개를 한다든가, 우리 잘못했구나, 회개한다든가 이러면 되겠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송아지를 숨기고 있는데 그냥 하늘에, 그 산에,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뜻을 돌이키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 간구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된 거예요. 구원이 되었는데 구원이 될 만한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송아지를 섬기실 뿐이고 우상 섬기실 뿐이고 근데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구원의 내막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 쪽에서 뭔가 선한 게 있을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 구원하신다든가 복을 주신다든가 그렇게 했겠지. 내가 여전히 우상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과 뭐 예수 사이에 일 때문에 내 구원돼.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의심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구원의 내막을 모른 무지함에서 나오는 인간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 방식의 구원만 자꾸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구원의 내막을 받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과 모세 사이 일로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구한 것, 그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이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있었던 일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우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내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문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란 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구원의 내막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께 진멸 대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날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과 조금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진노를 일으킬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그 뒤에 또 33절 보십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성령이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 앞에서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날 위해 사느라고 정신없는데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는 간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덕분에 진멸당한 우리가 구원받아 사는 거, 이게 실제 우리가 살아간 현실 내막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이들을 기억하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 그거예요.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돌이킨 것은 약속 때문이지 모세의 부탁 때문이 아닌 것 사실은요. 그럼 예수님 우리를 간구하실 때에 뭘 간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란 것처럼 세상의 어떤 그 뭐 성공, 뭐 부자 이걸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기억해달라 그런 간구 아니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간구라면은 피를 기억한다면 예수의 피로 인해 죄 용서 받은 자를 누구도 정죄하여도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간구는 주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은 죄 음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간구로 사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 의가 되어 사는 거 그건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인간은 진멸의 대상이다. 그 입장에 듣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는 자라는 이런 입장에 듣게 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돼버립니다. 나와 무관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즐기고 있고 있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진멸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멸에서 구원된 것이죠.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감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 10절에서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것도 자기에게서 의를 찾지 않고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 받았음을 아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진멸당할 죄의 존재일 뿐임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밀어넣으시면서 구원에 대해 실패하는 무능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고 그게 하나님 간섭이고 개입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가 못 받게 죽은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린 실패하지만 주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그 모든 내막으로 인해서 주만 높이게 되어지는 것, 주로만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한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탄이 우리를 이런 하나님 백성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 사탄의 활동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거죠. 뭐 죄 짓도록 유혹하고 교회 가지 말라 하고 기도하지 말라 하고 뭐 그렇게 활동하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요, 우리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만들려고 애쓰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주일 잘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한 신자가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옳은 신앙과 나의 의로움을 위해 살라고 늘 그래 부추기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도 멀어지게 되니까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유혹에 가는 것이죠. 내가 신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도 십자가가 나를 보기 위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신앙이야.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은 신앙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고 복을 받을 거야.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십자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피 흘린 죽음의 현장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 죽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데 신앙적 의로운 사람으로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십자가는 의로운 사람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 좋은 의로운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간주하고 십자가로 간다, 이건 불가능해요. 만약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십자가 간다면은 예수님, 제가 잘할 건데 왜 죽었습니까?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하면 되는데 왜 십자가 죽습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바리새인은 예수님 죽음을 그런 식으로 본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당신 왜 오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를 하는 겁니다. 고발을 해요. 너 주일 안 지킨 죄 지었네. 회개해야지. 자꾸 이렇게 고발을 하고 정죄를 하죠. 그렇게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바른 사람이란 자체가 없어요. 굳이 바른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바른 사람 되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받게 하나 이렇게 음성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누구시니까 하니까 난 내가 받게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드려야 될 하늘 음성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박해한 자다. 그 음성을 들어야 그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박해한 자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세계예요.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십자가 세계가 그겁니다. 내가 박해자였다. 박해자야. 그렇게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내게 있는 어떤 것도 의롭다고 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비록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난 예수를 박해한 자다.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해 주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 박혀서 생생히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멸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과 모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지옥에서 건지받은 것이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로 이루어졌어. 우리 그것만 볼 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날 위해 살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우리 그것만 생각하면 될 뿐이에요. 이런 모든 내막을 알게 되어지니까 주께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원에는 다시 얘기하지만은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정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주님의 그 희생,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게 우리의 구원을 우리 덮쳐왔다. 이게 십자가의 세계라는 거. 이걸 안고 살아가는 게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살아가면서 느끼고 감사하고 누릴 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 신앙 생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믿음이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날마다 내가 진멸당할 죄인 보게 하시면서 그걸 볼 때마다 주님은 이리 크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신자됨이고 그게 바로 모세에게 말한 큰 나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큰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나라죠. 우리는 큰 나라에 속해 있는 주의 백성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십자가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주만 바라볼 것밖에 없다. 늘 이런 결론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살아가시면서 이런 십자 은혜에서 주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대상으로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날 위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이 날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과 주님 관계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내막들이 우리의 감사로 다가와지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날만 누리면서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늘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